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딱하게 여겨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찬양 듣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의 참뜻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깨달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또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고 가엾이 여겨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과 같은 표현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공간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모든 것을 다 행해도 좋다. 모든 것을 먹어도 좋다. 모든 것을 네가 취해도 좋다. 그러나 네가 너의 참 생명을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너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알아서 해 이런 얘기가 아니죠. 네가 죽지 않기를 원한다. 네가 너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나는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그를 유혹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꼴가닥 죽지는 않았지만 인간은 그 다음부터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벗고 있었는데 벗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벗고 있어도 그게 벗은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몸 자체가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됐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임시방편으로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해서 입혔다 그럽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치마라는 표현은 허리부터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는 정도의 길이의 옷을 해 입혔다는 의미입니다. 해 입힌 게 아니라 제가 해 입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해서 입힙니다. 이 가죽옷이라는 표현은 이 어깨부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롱스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깨부터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을 해서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죽옷은 그냥 나오나요? 가축을 딱 잡아서 이렇게 딱 털면 몸은 딱 빠져나오고 가죽만 딱 빠져서 가죽으로 딱 입히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가죽이라는 자체는 어떤 것에 희생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그 인간의 부끄러움과 그 연약함을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통하여 그를 덮어주십니다. 잠시 잠깐 조금의 부분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두를 가릴 수 있는 것을 해서 입혀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납니다. 성경을 보면 에덴의 동쪽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드라마나 영화에도 에덴의 동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동쪽으로 멀어진다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떠나요. 에덴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계속해서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장소에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로부터 인간이 계속해서 멀어지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따라오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통해서 베풀어주시고 이집트에서부터 그들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죠. 죄를 지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인 성막을 짓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인 제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모든 행위들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희생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그들을 불러 그들과 교제케 해주시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그들을 풀어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인간은 그 제사조차도 하나의 형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삶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으며 예배라는 제사라는 행위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제사로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깊은 문제 속에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를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뭐 지금도 나병을 가진 사람이 일반적으로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는 것이 힘들지만 그때도 그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다가오면 돌로 던져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은 인간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속에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자신을 깨끗이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손을 대지 않던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십니다.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 걸린 어떤 관리가 로마의 군인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자기 하인이 병 걸렸으니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오실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정말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손을 대지 않고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나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만으로도 그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대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붙잡아주지 않았고 그 사람의 삶 속에 누구도 따뜻한 체온을 준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지심으로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그의 몸을 보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갈망을 모두 채워주심으로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그들을 위하여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생명을 그를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유다는 너는 나를 팔 사람이니까 난 네 발못 시켜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는 조금 있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니까 베드로 너는 뒤에 빠져 있어 이러지 않았어요. 너희들 다 나 버리고 도망갈 거 뻔하니까 나는 너희들을 시킬 수 없어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나를 팔 사람이고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할 사람이고 나를 두고 떠나갈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발 하나하나를 다 씻겨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살을 씻기고 피를 흘릴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그 후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 증인을 조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내가 그럼 믿어줄게. 이렇게 끝까지 조롱하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들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귀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한 자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도록 돕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가를 묻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후에 천국에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가 그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동네방네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조용히 찾아가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그 얻으려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을 만한 정말 존경받을 만한 교회 사람들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다시 한번 그에게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혹시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까지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라는 질문을 그 배경으로 해서 읽으면 우리가 오늘 본문도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를 범한 형제에게 권고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는 한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권고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저는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일곱 번까지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일곱 번까지 용서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아마 용서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해본 경험이 있으시면 알 겁니다. 아니,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경우에 분명하게 아실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라비들은 세 번까지는 용서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네 번까지는 네 마음대로 해 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세 번도 사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기에다가 네 번을 더 붙여서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일곱 번이든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흔 번씩 일곱 번이든 누군가가 잘못할 때 그것을 카운트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용서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잘못했어. 그 다음에 또 잘못했어. 너 이번이 두 번째야. 그 다음에 또 잘못했어. 너 지난번에 두 번이나 잘못한 거 용서해줬는데 너 또 그래? 이렇게 되면 사실 그거는 잊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했다는 건 덮고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용서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늘 말은 용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늘 껄끄러운 것은 사실 완전히 용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 490번이든 뭐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그것을 카운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조차가 우리가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 하나를 설명해 주십니다. 보통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또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은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그런데 그 결산할 때 일어날 수 있었던, 아니 일어날 만한 한 사건을 예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금에게 만 달란트가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달란트라는 것이 6천 데나리온이래요. 근데 뭐 달란트든 데나리온이든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보면 한 사람이 2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품삯이 1달란트래요. 그럼 1만 달란트면요?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라는 겁니다. 20만 년이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을 이 종이 비쳤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만이라는 단위는 당시 숫자 중 가장 큰 숫자고요.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는 가장 큰 단위입니다. 가장 큰 것 더하기 가장 큰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큰 빚을 졌다라는 것을 사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계산상으로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겁니다. 임금은 빚진 자에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엎드려 절하면서 참아달라고 다 갚겠다고 합니다. 사실 말은 다 갚겠다고 했지만 갚을 수가 없죠.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말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금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엾이 여겼습니다. 평생 못 갚을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해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놓아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임금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 임금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줌으로 말미암아 빚을 탕감받은 것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목을 잡았다라는 표현은 이제 세번역에는 멱살을 잡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목을 잡았다라는 원래 단어의 뜻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숨이 막히게 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멱살을 틀어잡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숨이 멎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숨이 멎을 지경으로 이끌고 갔다는 겁니다. 동료의 숨통을 풀어주고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을 하는데 이 빚을 갚으라는 단어의 뜻도 단번에 갚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 지금 당장 갚어. 지금 당장 못 갚으면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만 참아달라고 조금만 있으면 내가 갚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종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료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이 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하여서 벌 돈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긴 하죠. 한 3, 4개월을 열심히 일해서 모아야 되는 돈이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1만 달란트와 비교해보면 100데나리온은 언젠가는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조금만 내가 힘들고 열심히 모아서 갚으려면 갚을 수 있는 돈이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그 빚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본 동료들이 그 장면을 너무 딱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가서 주인에게 그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주인님, 임금님, 당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다가 숨통을 틀어잡고 옥에 가두어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며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임금은 자신에게 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악한 종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그에게 놓아여 다시 그가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이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용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만 저는 단순히 용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신 거죠.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겪듯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겁니다. 사실 조금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니 말로 조금만 상처 줘도요 사실 용서가 안 돼요. 착하신 분들은 용서를 잘 하시겠지만 저는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몰랐지만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 저에게 말로 상처 주면 그게 용서가 잘 안 돼요. 몇 날 며칠을 곱씹고 밤에도 생각나요. 누군가가 저를 해치면 더 그렇겠죠? 사람이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용서하자 해놓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지난번에 그러더니 또 그랬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도 이 용서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사실 용서인 거예요. 아까 앞부분에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어주신 가장 큰 긍휼이 용서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용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우리 한 번 제사 짓고 제사 드리고 그 다음부터 그 죄를 안 지었을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들조차도 자신들이 죄를 짓는 인간이기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레위기에서 아주 철저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해. 세계 기도만 한번 하면은 죄 용서 받았다고 얘기해. 어떻게 보면 편해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 기도라도 하면서 살아가는 자와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죄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 받은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해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받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하며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셨듯이 나도 오늘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한 자만이 참된 용서의 삶을, 부족하지만 그러한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로 등장하는 임금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임을 믿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게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대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그 긍휼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살아가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 살며 그 긍휼함을 나타내며 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